요한계시록 12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의 현실을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었었는데 그 일곱 부분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역사라, 즉 교회 시대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곱 개 교회들을 통하여 그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서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나팔,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고 계시는지 저희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 한 번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역사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세 개의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자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용, 그리고 다음 주는 남자아이,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2장을 서머리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 여자의 정체는 교회라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 교회를 엄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 자라나게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요. 이제 천국의 만나와 천국의 우유를 즉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두 어머니를 보여줍니다. 천국의 어머니가 있고 세상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약속이 주어진 어머니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는 노예의 어머니에서 노예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약속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노예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노예들입니다. 율법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율법의 아래 놓여 있는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 율법이 그들을 죽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누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은 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머리가 일곱, 뿔이 열, 일곱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벌써 배웠습니다. 이 용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고 이 용이 힘이 있는 그런 용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권위와 힘이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마음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과 몇 번 본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여기에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나오지만 결국은 사탄의 마음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데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그 사탄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지금 그런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 용의 정체가 오늘 읽은 그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상반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용이라고도 나오고 뱀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용의 정체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 뱀이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자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꿰어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참소한다. 죄를 고소한다. 즉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마귀는 어떤 것인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거짓 그 자체가 그다 이거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왜?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의 말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인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거짓으로 그 하나님을 못 믿게 그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인 우리가 싸울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죄에 빠진 천사였습니다.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풉니다. 사탄이 죄에 빠질 때 그 많은 다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죄에 빠졌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죄에 빠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몇 명, 그 몇 천사가 정말 같이 사탄과 죄에 빠졌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많은 천사가 죄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과 함께 죄에 빠졌습니다. 유다서 우리가 잘 안 읽죠. 그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서 그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죄에 빠진 천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예, 이것이 다르죠. 천사들이 우리 인간도 죄에 빠졌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물론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주시죠. 그러나 천사는 죄에 빠진 천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사탄의 부하들로 사탄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 이 뱀, 이 마귀, 이 사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내용이 이것인데 뭐냐. 사탄의 그 주로 한 일, 사탄의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이제 7절서부터 저희가 그 12장 5절에 나오는 이제 여자가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 7절서부터 이제 구원 역사의 그 흐름이 쫙 한눈에 보여집니다.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 그런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 용과 그 사자들과 그 천사들과 싸우는데 용과 그 죄에 빠진 천사들이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내어 쫓깁니다. 그렇게 되는 현실을 천국 수준에서 10절부터 이제 풀이가 되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즉 그렇게 사탄과 그 천사들이 내어 쫓기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그 용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리고 또 용과 그의 죄에 빠진 천사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때에, 그때라, 그 마지막 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다. 즉 미가엘 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즉 여기서 미가엘과 그 천사라 그랬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용과 그 천사들과 싸우는데 이깁니다. 그런데 싸움의 그 모습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1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싸우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죄지은 자가 있고 그를 고소하는 자가 기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싸움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 성경에 번역된 걸로 하면 참소한다. 밤낮 참소한다. 밤낮 그들의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즉 구약에는 이 사탄과 그 사탄의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보면은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즉 근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즉 그 사탄의 참소를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몇 군데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제 12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가 됩니다.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이제 쫓겨나는데 어떻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것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예수님께서 내보낸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우리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그 현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탄의 참소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이제 10절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만큼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지금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사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사탄이 하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정 모습에서 사단은 검사입니다. 기소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기독교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참소가 수많은 화살같이 그 죄인에게 날라옵니다.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얘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하루에만 그게 다 화살같이 날라오면 여러분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오늘 하루는 괜찮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자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나는 저런 짓은 안 하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죄에 빠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이 지옥 갈 수준이면서 도토리 키 재듯이 나는 좀 낫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 수많은 고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화살같이 날아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사탄의 고소 내용들을 보면 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추악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추악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용입니다. 자기가 유혹해놓고 사탄 자기가 유혹해놓고 죄짓게 만들어놓고 그러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로우시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요. 어떻게 의로우시다면서 저렇게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재판,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검사가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다. 엄격하게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만 우리를 다루시면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욥을 생각하여 보았느냐? 참 의롭다. 욥이 의롭기는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복을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의로운 거 좋아하시네요. 그래 그러면 한번 다 뺏어가 봐라.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로운 욥을 생각하여 보았느냐? 그에게 건강을 주고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것도 다 뺏어가면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욥기 2장에서만 끝났어도 욥이 참 대단한데 아니, 3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그 욥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그 포인트는 참으로 세상 수준에서는 욥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지금 자기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너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으면은 그럴 리가 있느냐. 여기에서 욥이 화끈합니다. 난 정말 의롭게 살았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지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습니까? 걔 나중에 그 욥을 찾아오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예? 내가 저 구름 보고 일로 와서 비를 내리라 뭐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즉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너의 삶 하나 주장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이 사탄하고 싸울 때는 이깁니다. 그건 쉬워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건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사탄하고 싸우고서 진짜 이기는 것을 보이려면 이제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이제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데 의로운 자가 심판을 막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 욥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즉 예수님 같이 닮았으면 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의롭게 살았어도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랬어야 되는 건데 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신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정말 나는 거룩하게 살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 욥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11절에 어떻게 이겼다고 나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참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의 죄를 고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은 형벌을 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의로운 하나님이라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다 퍼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김용환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한테 다 퍼부어셨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소할 내용이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탄의 참소가 그 하늘 법정에서 접수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는 그 사탄의 그 참소가 더 이상 하늘 법정에서 접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Case closed.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나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하나님 법정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검사의 자격이 박탈이 되고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탄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탄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나의 죄를 대하여 시컷 얘기하지만 그 죄의 값이 치워졌단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이 치워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3장에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쓴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이 그의 죄를 고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사탄이 그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그를 고소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변호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향하여 너를 책망한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는 그리고 아름다운 관이 쓰여지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그 하늘 법정에서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이제 사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탄은 이제 그 천국 법정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그 부하들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더러운 입을 벌려 우리의 죄를 고소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소합니다. 이야, 김용환이 너 그따위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야, 구원받은 인간이 그렇게 사냐? 구원받은 인간이 그따위 짓 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야, 너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냐? 너가 지금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모르냐?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제 그따위 소리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벌써 이제 그의 참소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소는 그의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내어 쫓긴 사단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너가 정말 그따위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실 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하나님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의 죄의 값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이 내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은 벌써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면 예,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더럽게 살고 있어요. 예, 더러운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가 사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화살들 같이 날아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이 고소들, 그걸 다 막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그 고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헌금을 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좀 더 잘해갖고 어떻게 죄의 그것을 조금 달래려면 여러분 더 큰 정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노예로 삽니다.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해야 되는 줄로, 교회 헌금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거는 정말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의 어떠한 일도 안 돼요. 모자라요. 죄스러워요.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사탄의 입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 법정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고소하는데 접수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고 이루셨습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허락됐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볼 그 산의 아이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전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벅찹니다. 어떻게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 법정에서 쫓겨난 사탄을 보시고 이제 그가 여러분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resist, 사탄을 대적하면 그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시면 이제 가서 죄 많이 지실 텐데, 그런데요, 기뻐하세요. 오늘 또 잘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아, 그 많은 죄가 다 해결이 됐구나 확신하고 주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조용한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조용함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전에 그 들었던 수도 없는 백성들의 그 죄의 고소 이게 착 끝나버립니다. 평화입니다. 조용한 그 조용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고소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입이 막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조용함을 소유하시고 조용히 기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 안 하십니다. 네, 이 목사는 가끔 정죄할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 서로끼리 또 정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네. 오늘 하루 이 천국에서 지금 어떠한 현실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그 현실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가 지금 말씀을 통해 한번 쫙 보시고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요, 의로워서도 아니요. 아니 우리는 죄밖에 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그 참소하는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사탄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너무나 기쁜 우리의 구원의 현실. 벌써 그 현실을 소유한 저희들로서 항상 기쁘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